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이고요. 8장 4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필요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는 어디에 있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특정 인물이 아니라 대중, 군중과 예수님의 만남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군중이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예,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께로 왔는가?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정도의 인기냐면 스타급의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연예인과는 아니 다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리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즉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의 그 급박하고 돈이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질병, 병에 걸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형선고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 당시에 의사가 있었죠. 의사를 찾아가서 지불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무료로 어떠한 대가를 하나도 받지 않고 무료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일을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 비유가 뭔가 한번 좀 더 제가 밑에다가 전문적인 표현을 좀 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것과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다른 대상, 보조관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도 읽어봤지만은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꼭 똑똑한 채 이렇게 글을 뭐 비유가 뭡니까? 비유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걸 가지고 예, 예를 들어주는 게 비유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하니까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자, 그 다음 4절 보세요. 아, 5절, 5절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비유가 뭔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농부입니다.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이 항상 하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예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가?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가지고 와서 어떤 나라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딱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아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씨 뿌리는 농부 비유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네 가지로 설명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자, 그런데 어디에 먼저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속에요. 마지막에는요?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저도 농사라는 걸 지어봤습니다. 밭에 가서 씨를 뿌려봤습니다. 씨를 심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밭에서 씨를 뿌릴 때는요, 이렇게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가지고 씨를 거기다가, 예, 거기다 넣어놓으면 씨가 자라지요. 그러면 그 씨가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에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밭에서 씨를 심을 때 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씨를 뿌릴 때는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 농부들은 진짜로 씨를 그냥 뿌렸습니다. 뿌리니까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곳에만 떨어지지 않고 골고루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자, 너희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더라. 자, 그런데 각각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자, 길가에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아, 하나 앞당겨주세요. 네, 이거 넘겨주지 마시고. 자, 길가에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요. 바위 위에는요? 바위 위에 떨어지면요? 습기가 없어서 싹이 났다가 말라버립니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사이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가시가 다 막아가지고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어떻습니까? 그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더라.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아무 문제 없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다 잘 자라서 100배 열매를 맺더라. 자, 이런 설명을 그 당시 유대인들 수많은 군중들이 다 모여있을 때 이걸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말은 이 말 자체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 알아들었죠. 자기들이 농사짓는 걸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명백하고 자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겨졌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잘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라겠어요? 다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물어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그 씨를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은 눈치를 챈 거지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다음 예 넘겨주시면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씨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물질적인 씨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뭘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그 들은 말씀을 가져가 버리더라. 이게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 바위 위에. 바위 위에는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싹이 났다가 말라버린 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 아까 길가에 있는 사람 들어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는 아까는 마귀가 와서 가져갔지만 두 번째는요, 예, 무엇을 당하니까, 시련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말씀이 어디 가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그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으면요, 이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시냐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에 막혔다고 말합니까? 가시떨기에 막힌 게 아니라 어디에 막혔대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에 막혀서 그 말씀이 힘을 못 쓰더라. 이게 바로 세 번째 가시떨기 속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떻습니까? 뭐 곡식이 많이 열리겠죠. 이건 우리가 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땅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지켰어요. 지키고 인내로 기다렸더니 결실하였다. 몇 배까지요? 100배까지도 결실을 했더라.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설명해 준 이야기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또 읽고 오늘 저를 통하여 설교를 듣습니다. 도대체 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네 개의 토양 이야기했죠? 그거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자,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이 네 개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개 다 공통 분모가 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죠? 오늘 제가 써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동네들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로마 제국 아래 살았고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어.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용하셨다고요?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란 거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씨 뿌리는 농부 봤지? 씨 뿌리는 농부 봤지? 자, 씨 뿌리는 농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라고 설명을 쫙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 바위 위와 같은 사람, 가시떨기 속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그냥 넘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성경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손 들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손 들면 안 됩니다.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자, 나는 적어도 한 구절은 읽어봤어. 요일은 기억도 안 나요. 시간도 기억 안 나요. 어떤 일이 있다가 어떻게 딱 봤는데 한 구절이 딱 기억이 났어. 한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딱 손 드시네.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물론 제사들은 드릴 일이 없고, 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혹시 뭐 그 유명한 요즘 그 분당 우리 교회 선전해드리면 안 되는데, 예, 이찬수 목사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설교 들으면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들으라고 권장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을 얻지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성경도 읽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런데 뭘 놓치냐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꾸 놓치더라.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지 세상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네 가지 땅의 공통분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은 사람에게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써놨는데, 자, 무엇을 진단하자고요? 영적으로 무엇을 진단하자고요? 자가진단. 자가진단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진단한 거죠. 의사에게 안 가고 내가 스스로 진단기를 가져와가지고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나를 측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나.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뭐합니까? 의사에 가기도 하지만은 체온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딱 재보면 스스로 아, 100도가 넘었네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말씀을 나는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말씀 듣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것은 내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뿌렸어요. 뿌렸더니 일정하게 똑같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골고루 떨어져요. 골고루 떨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여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귀에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봐. 진단해봤더니 제가 앞에 네 번째는 마지막에 다루고요. 세 가지를 진단 다시 해드립니다. 진단 첫 번째가 보세요. 한번 넘겨주시면 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말씀. 우리 중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분가냐면 누가 와서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빼앗습니까?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에서 빼앗지 않고요.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말을 하면은 우리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자, 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도 하지만 마귀가 진짜로 노리는 게 뭐냐면 그래 말씀 마음껏 들어. 예배 시간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리긴 들렸는데 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강희진 목사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지. 너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니?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난 딴 생각을 해서요. 자, 그건 우리의 변명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누가 회방을 놓고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요. 좀 심각해지죠?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럼 목사님 지금 그럼 저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남아요. 안 남으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자리에 와, 마음껏 와, 찬양 열심히 해, 말씀 마음껏 들어, 성경 마음껏 읽어.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말 들은 말씀이 어디 안에 못 들어오게요? 우리 마음 안에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버린대요. 빼앗는다고 말하면 테이크 한다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막 싸워요, 사람들이요.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서 뭔가 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저한테 그렇게 고민해 오시면 제가 이 구절을 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대는과 동시에 그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저는 절대 이 말씀 안 됩니다. 마귀에 맞춰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잘 합니다. 개인 상담할 때 이런 말 안 하지만 설교 시간에 합니다. 왜요?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상처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 상담할 때는요.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장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길까? 내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인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어떤 분 그럽니다. 아,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제일 좋은 핑계가 그거예요. 재미없게 설교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냐면요. 마귀예요. 마귀가 비하인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뭔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뭐예요? 빼앗아버리는. 그 마음에서 빼앗아버려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를 했는데도 아직 믿음이 안 생긴 분들 그 30년 동안 누가 회방한 겁니까? 마귀가 회방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분 나쁘고 안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 30년 다니는데 아직도 내가 믿음이 안 생겼어요.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에요? 마귀 탓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 원망하고 있어봤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빼앗더라. 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흥이하게 생겼네요 지금. 자, 8장 13절 두 번째,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는 뭡니까? 습기가 없어서 씨가 그대로 햇볕에 노출돼가지고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앞에 길가는요 마귀가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듣자마자 빼앗았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마귀가 바로 빼앗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바위 위에 있다 보니까 햇볕만 받다 보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뿌리가 없더라.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었습니다. 이게 길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잠깐 믿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당합니까? 시련을 당합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먹고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아파요. 아이들이 아파요. 자꾸 사고가 나요. 교회를 왔는데 사고가 나요.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상담해 주실래요? 교회를 다니라고 할 거야? 다니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다녀야 된다고 말했지요? 자, 그 사람은요. 이 상담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는가 동시에 마귀가 직접 마음에서 빼앗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질병이 낫지를 않지요? 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내 삶에서는 끊어지지 않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도 잘 풀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안 풀리죠? 다 이게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시련과 연결된 겁니다. 이 시련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고민해 안 해요.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분명한데 시련 받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럼 이 무게중심을 서로 재는 겁니다. 은혜를 중요시 기자니 시련이 자꾸 눈에 보이고 시련 당한 것을 크게 여기자니 또 내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요? 잠깐 믿었어요. 잠깐 믿은 다음에 뒤에 가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은 어디로 빠집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발을 끊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당한 거예요? 시련을 당한 겁니다. 그 시련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평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었는데 좋은 게 없더라. 예수 믿었는데 나을 것도 없더라. 예수 믿었는데 복도 못 받더라.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즉 예수 믿었는데 시련을 당해요. 그런 예수는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배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 보면 내가 왕년에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이지 왜 왕년이 붙어요? 왕년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성경을요, 다섯 번 읽은 사람이에요. 왕년에. 왕년에. 다 왕년이 그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다녀요? 시련을 당한 거예요. 시련을. 그 시련을 뚫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 시련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입에 붙은 겁니다. 나도 왕년에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봤어. 나도 왕년에 설교 많이 들을 만큼 다 들어봤어. 난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배반한 사람이죠. 무서운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또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예 바위 위였습니다. 바위 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훨씬 더 나은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막 자라요. 자라고 있었어요. 바위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교회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에 막혀버렸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딱 드신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장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잘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생의 염려는 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지금 여기 오셨는데 집에 가스를 내가 잠갔나 안 잠갔나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예배 시간 내내 잠갔나 안 잠갔나 잠갔나 안 잠갔나 아, 좀 늦더라도 가서 확인하고 올걸. 우스갯소리 들리죠? 세상의 염려라는 건 어떤 특징입니까? 현재 내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꼭 월급 받으시죠?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월급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다익선. 좋지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직장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더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이사한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직장 때문에 이사한 사람은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목사가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돈 많이 받으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교회 다니기 위해서 직장을 좀 덜 받는 직장에서도 만족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요즘 이렇게 목사가 소개했다면 큰일 납니다.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쫓아다니지 않아요? 재물을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물을 쫓기 시작하면 믿음이 죽어야 살아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쾌락, 향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융업소 간다는 게 향락이 아닙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진 겁니다. 어제 너무너무 재밌게 게임하다가 컴퓨터 게임하다가 5시에 잤어요. 새벽 5시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해요. 교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네. 왜 5시까지 합니까? 12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누구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매주마다 가는 교회 이번 주 안 가면 어때? 향락이요. 더럽고 추잡하고 막 이런 그런 곳에 가서 막 술 먹고 막 만취하고 이런 향락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세상 재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끌어 당겨서 주저앉히면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세 가지 토양이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 뚫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목적하신 건데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을 하신 이유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 번째예요.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하여 앞에 있는 이 세 개를 다 걸러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열매가 가득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아요.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염려도 뛰어넘어야지요. 그 다음에 재물도 우리는 돌을 보듯이 해야 되지요. 세상 재미도 웬만하면 끊어내야지요. 여러분들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말씀 못 뵙게 하도록 막 전투적으로 기도하죠. 5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잠자지 않게 기도 이런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5분 전에 오셔서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귀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걸 못 막도록 하나님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모든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매를 100배까지 맺게 해주더라.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너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마음의 상태를 늘 여러분들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늘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강팍해지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싸우고 오셨습니까? 마음 상하고 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그 순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게 뭡니까? 하나님 방금 전에 내게 일어난 거 아시죠? 이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면 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뿐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재미가 아무리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래요 더딥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열매로 대가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지 이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경계하십시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좋은 마음, 말씀을 지키는 노력, 인내의 태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체험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있는 성도님들 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과 마귀의 유혹과 그 무엇으로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 삶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러셔서 찬송가